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정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20절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너의 의의가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완전한 의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진정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서 예를 들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우리가 잘 아는 계명 중에 한 계명이죠. 십계명의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나오는 대인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당연하겠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과거에 율법을 모세가 받았을 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근데 여기 들었으나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나 들었었지만 그러나 이런 말이죠. 들었으나 그러나 영어도 but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지키는 그 율법의 말씀 그 지킨다는 그들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구약에서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은요 도덕법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법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제사 지낼 때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먼저 시민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백성들로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키는 것이 시민법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성취됐다고 우리는 보고 있죠. 그 의미상에서.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덕법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의미 도덕적인 것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지켜야 되죠.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뜻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도덕적인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한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의미 도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신명기나 레위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떤 제사라든지 어떤 법규라든지 그런 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민수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 민수기에서도 그 의미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것 뜻 순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구약 성경을 믿고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보면은 이 정결법 같은 의례법 같은 게 정결, 뭘 먹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부정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 정결하지 않았던 자가 거룩하지 않았던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정결한 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약에 있는 어떤 정결법 이런 것들을 의례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좀 인식하시고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연장선상에서 참된 의 너희의 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의 대상으로 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더 나은 의가 그렇다면 무엇이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칭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받은 자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의이다. 그런데 이 더 나은 의가 실제적인 계명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는 노하는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괜찮다.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내가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은 재물이 많은 청년 그 유대 그 관원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청년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식경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 가늠하지 말라,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자기는 어렸을 때 다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 준수를 철저히 자기는 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의 의식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 계명을 자기들이 준수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지방 재판소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대 라가라고 하는 자 이 라가라는 말은 영어로 empty headed 뭐 그래서 이 머리가 비어 있는 자, 그러니까 바보 천치를 말하고 있어요. 바보 천치? 다른 의미도 더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라가라는 말이. 라가라고 말하게 한다면은 공에 잡혀가게 된다. 일본에 보면 우리 옛날에 본 이것이 또한 욕설이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욕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이 공예라는 건 사내들인 공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그 죄의 어떤 분노를 내는 것이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더 큰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공예는 사내들인 공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 법상에서 누가 자기가 형제에게 화를 냈고 노를 가지고 어떤 앵거, 어떤 분노를 품었다고 누구한테 욕설을 했다고 그 사람을 사내들인 공예 잡아가서 거기서 그 사람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상의를 입히거나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법규를 잘못했다든지 법을 위반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해쳤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런 보통 보이는 율법을 저지르고 상해 법을 저질렀다라면 그 사람은 재판에 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 그 사람에게 분노했다? 나가라고 욕설을 했다? 멍청하니 멍청한 사람이라고 하고 바보라고 했다? 라고 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서지는 않습니다. 지방재판에 쓰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서 뭐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러한 자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나중에 죽어서 갈 곳입니다. 영적인 장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회에 잡히고 심판에 이런 것들은 다 하나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화를 다스리 이렇게 화를 내는 자들은 결국 지옥불에 간다. 이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화를 내보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라가 멍청이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해보셨으면 여러분 지옥에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말입니까? 그 여기서 심판을 받게 돼 여기서 노하는 자마다 이 노하는 자마다라는 말은 현재 분사입니다. Present participle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 분노가 갑자기 표출이 돼서 자기 한번 화를 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분노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당화하면서 자기는 화나고 싶을 때만 계속해서 화를 내고 해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식이 없이 화를 내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구원받지 못한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봐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서 뒤로 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욕설을 하고 이러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런 의의 삶에 그 의 다음에 되어지는 삶과 정반대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의로움을 받았다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는 자들의 삶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면 표면적으로 자기들이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지 않지 그 정도로 율법 준수로만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형제를 모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그런 마음에 쌓여있는 그런 증오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절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 그 사이칼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이 말은 분노장애, 앵거 디소더 뭐 이런 말들 하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노장애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물론 그 믿지 않는 그 심리학자들 보기에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분노장애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말씀을 대하는 자의 자세,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 성화되는 모습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함축해서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단순히 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다고 생각하는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본질적인 그 내면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 이 예물이라는 것은 기프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헌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기프트. 근데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예배, 제사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죠. 제사를 드리러 온 거죠. 그래서 그 단에다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예물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와서 드리려다가 만약에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되냐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22절과 23절을 보면 그 분노하는 사람들이 노하는 사람들이 이 예물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분노할 때 이 분노가 어떻게 되느냐, 분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재물을 대리다가 형제가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은 그 분노라는 것이 형제 간의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reconcile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영어성 if he has something against you 너에게 뭔가 너가 잘못한 것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 그건 죄라는 것이죠. 원망 들을 만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된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편치 않은 관계. 그런데 그런 관계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예배 최우선순위 두고 예배 뭐 어떤 목사님 예배 뭐 생명을 걸어라 막 그런 말도 하죠. 예배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형제와 어떤 불화가 있었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고 그 인간적인 관계가 파괴된 관계 단절된 관계가 있다면 그 예물을 들고 나와서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예물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을 먼저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화목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배에 대해서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마땅히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순종하지 못했던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51편에 나와 있어요. 바세바를 취했죠.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서 17절엔 바로 시편 50편이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결국 그는 통회했습니다. 그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게 시편 32편에 또한 나옵니다. 자기의 나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니.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시편 51편 1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참회와 기도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죄가 거기서 막혀진 담으로 있다라면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달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함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달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 이게 순종입니다. 영어성경은 obedience라고 그러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함 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을 하냐면, 그럼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순종이 있는 제사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다윗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가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상한 심령을 통회하니까 하나님이 그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때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굉장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향한 정조를 잃어버립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모든 면에서 타락한 사회가 이 호세아 시대 때 일어난 일인데, 그때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번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그런지 아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처럼 하나님한테 제사를 한다고 하면서 동식 우상한테도 제사합니다. 이게 혼합주의예요. 그 당시 호세아는 혼합주의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한테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인애인데,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 겉으로만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알지도 못하고,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제사를, 그런 제사, 인애 없는 제사, 하나님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번제,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고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형제와의 어떤 원망 드릴 만한 그런 죄, 이 죄가, 이 원망 드릴 만한 것이 어디에서 왔냐면, 그 형제를 대하는 노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라가라고, 바보 천치라고 하고 어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런 욕설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거를 살피지는 않죠. 자기가 지금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분노의 그 죄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만 아는 죄니까 그냥 제사를 멀쩡히 드리면서도 자기는 괜찮은 그럴듯한 유대인이요 하나님 섬기는 자,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 분노로 인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도 보세요. 이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건 종교사입니다. 그 분노라는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 지적하는 것은 그 분노로 인해서 재물의 제단을 드린다는 것은 그 종교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분명히 인간과의 관계인데, 그 인간과의 관계가 종교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는 괜찮고 뭐 어떻게 하든 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께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 21절을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니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하면서 이것은 다른 차원의 죄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면은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전히 다 죄, 저기 율법을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한 삶이 아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표면적인 어떤 어떤 율법,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구약성경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순종의 시작은 마음이에요. 마음. 순종의 시작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가 거듭났을 때, 새로운 생명이 되었을 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시작이 되어서 그 새로운 생명이 나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순종을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순종,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순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갖게 되는 새로운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하라고, 두 번째 종교적인 삶이죠. 사람과의 관계 파괴되고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단절됐습니다. 그러니까 화해하라는 거죠.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 예물이 되기 위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화목하지 못하고 원망들을 말이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을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뢰는 일상의 삶, 보통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일반적인 삶을 언급하고 있어요. 25절이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여기서도 사와라는 건 영어로 보면 settle matters, 아니면 뭐 make friends quickly,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think kindly of, 뭐 이렇게 사와하라는 것은 화목의 관계, 화해 관계, 화해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 그렇다는 거죠. 화해하라, 아까도 화목하라고 했지만 화해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사와하란 말이에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의 옥리에게, 그 감옥을 다스리는 자, 오피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왜 이 고발하는 자가 생기냐면 아까 그 분노라는 것이, 욕설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이 문제, 실제로 말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문제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겼다라면 여기서는 고소할 만한 일이, 고발할 만한 문제로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줘. 그러면은 그 재판석에서 그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릴 때 결국 다투게 됩니다. 형제끼리의 다툼. 형제끼리 다투면서 미워하고 반목하면서 그 자체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또한 인간과의, 이웃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고 있어요. 원망 들을 만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율법을 지켰다, 계명을 지켰다, 이 정도 준수,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율법을 내가 이행했다, 그것만으로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았다? 그럼 그것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살인하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 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 분노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과 길에서 막 소송하고 다투고 다툼, 그리고 분노, 이것을 죄로 보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죄가 다르다,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형제에게 들을 만한 원망 들을 만한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고발하는 자와 다투는 문제, 그것도 죄다라는 것을, 새로운 차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죄를 기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살았다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옥에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어떻게 이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아까 소송했죠. 사람들이 다 터치죠. 재판장에게 내어주고 급히 사과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발하는 이 고발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죄다.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영영이 나오지 못하는 그 감옥, 아까 뭐라 그랬죠? 지옥불과 똑같은 그런 감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화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이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많은 주석자들,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은 인생 여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 이 세상에 살 때 화해하라, 화목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하고 이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계명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내가 다 완벽하게 준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뭘 도전하냐면 겉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숨겨져 있는 죄악들, 겉이 아니하는 속에 있는 그들의 숨겨져 있는 시크릿한 sin, 비밀의 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죄. 내가 율법은 다 지키고 내가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죄, 그 원망들을 만한 죄, 그 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라도 내가 형제와 다투겠다라는 이 미워하는 마음, 이 내면을 지금 예수님은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준수했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내면이 왜 이러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았을 때 너희가 겉으로 보이기는 그럴듯하나 너희의 내면 속은 거짓과 죄악이 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뭘 보세요?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자기는 심판을 받게 된다, 율법을 잘 살인하지 않는 이 계명을 지켰다, 준수했다고 하는 그들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분노하는, 욕설하는 그들의 내면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들 자신을 내면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의롭다 한 자는 예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의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분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내면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하고 이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그런 존재입니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롭다는 자의 자세입니다. 순종의 자세예요. 뭘 크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 자신의 그런 추악한 모습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게 순종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추한 내면의 모습, 죄악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공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회개케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게 제가 분명히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내면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기 22절에 나오는 사람 정말 구원받지 못해요. 여기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 밀어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정말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은 무엇이 신앙생활의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만 하는 거, 외적인 것만 하고 자기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런 작은 죄 하나라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또 미워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고 그럴듯하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 속에서는 죄악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인식이 없어요. 그냥 화날 때 화나는 거예요. 노할 때 노하는 거예요. 욕설할 때 욕설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생각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놓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그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순종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거듭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아기는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우리도 새 생명을 받았으면 자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래서 아이가 저기 그 밀크 우유를 사모하는 것처럼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젖과 꿀처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형제를 노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는 욕설을 하고 밀어난 놈이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이 내면 속에서 무엇이 죄인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내면을 드러내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예수님 자꾸만 속을 들여다 속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내면을 드러내게 하세요. 그에게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구속의 주님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긍휼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하고 용서함을 받는 자 그 자가 바로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의요 그 구속의 의로 성취된 그 의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그 구속의 의를 성취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말씀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순종하는 그런 더 나은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